의료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지대함으로 추정되는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아침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는 오전 7시 이후 40여 분간 이뤄졌습니다. 이 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15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하루 앞두고 일어났습니다. 이날 오전 순항미사일 발사와 함께 북한의 수호위 전투기와 미국이 계열 전투기 등의 비행 활동도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이 전투기가 원산 일대에서 공대지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 당국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추가 발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조만간 지침을 만들어 경제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앞으로 며칠 안에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발병을 막기 위해 지침을 따르고 있다며 바이러스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공격적인 전략이 효과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최근 며칠 동안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뉴욕주의 앤드류 쿠모 주지사도 최악은 끝났다며 정점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과 함께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지금의 규제 조치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00만 명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92만 명과 11만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이 58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가운데 스페인이 17만 명, 이탈리아가 15만 9천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도 13만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고 영국과 캐나다도 8만 3천 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새로운 집단 발병지로 떠오른 인도와 일본에서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도는 전체 환자가 만 명을 넘어섰으며 국가 봉쇄령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연기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은 크루즈선 감염자 포함 누적 확진자가 8,3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지난 9일부터 엿새째 하루 1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질병 신규 확진자가 27명 추가되고 87명이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27명 가운데 총 12명이 해외 입국 사례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940명이 해외 유입 사례로 확인됐고 이 중 91.7%는 한국인입니다. 한편 평택 미군기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2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성명에서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서 미군 관련자 2명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주한미군 내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으로 늘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어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바이든 전 부통령이 주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모든 미국인과 민주당, 무당파, 공화당 지지층이 내가 지지한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자신이 바이든 전 부통령과 정책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라면서 최우선순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백악관에 당신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사태로 중국의 3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오늘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3월 수출은 1년 전보다 6.6% 감소했고 수입은 0.9% 줄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3월 수출 증가율을 마이너스 14%로 전망했습니다. 박동정입니다.
4월 14일 화요일 비어의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과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14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군사 행보를 강화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미북 협상에 관심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에 F-35 전투기와 엔진, 관련 장비, 수리, 실험 장비 등 후속 지원을 위한 판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과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14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대비태세에 들어가는 한편 북한의 의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4일 아침 강원도 문청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4일 오전 북한 수호2 계열 전투기가 원산 일대에서 공대지 로켓을 발사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 정보당국은 발사체 재원 등 관련 사항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군당국은 이번 순항미사일이 2017년 6월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쏘았던 지대함 순항미사일과 같은 기종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2km로 200km를 날아갔고 이번엔 150km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북한은 2017년 발사 다음 날 관영 매체를 통해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 지상 대해상, 즉 지대함 순항 로켓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29일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16일 만의 일이고 올해 들어 다섯 번째 발사입니다. 이번 발사는 특히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북한이 3년여 만에 지대함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태양절을 앞둔 군사훈련의 일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태양절 분위기를 띄우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저강도 군사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태양절 앞두고 뭐 열병식도 못하죠. 중앙보고대회도 지금 안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나노들 배급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런 상황에서 체제 결속과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행보의 중저강도 군사 행보다, 특히 이제 저강도라고 봐야죠, 저 정도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맞춘 대외 무력 시위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는 총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군사훈련을 도발이라고 보지 말고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대남 압박 메시지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북한이 비록 저강도이긴 하지만 잦은 도발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모종의 전략 변화가 감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에 이 도발의 빈도나 수준이나 형태들을 볼 때 저는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면 북한이 원래 단기전으로 선포한 그 정변 돌파 노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일종의 좀 단기전으로 바꿔서 승부를 좀 빨리 걸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도 읽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에게 익숙한 일종의 벼랑끝 전술을 통해서 한미의 양보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한국군당국은 순항미사일 발사와 함께 수호2 계열 전투기에서 공대지 로켓까지 쏜 데 대해선 지상과 공중전력의 합동 타격 훈련이거나 보통 3월 말에 종료되는 동계훈련 중 부족한 훈련을 더한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군사 행보를 강화하는 것은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설정된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대내적으로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대외적으로는 미북 협상에 관심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들어 8차례의 군사 행보를 공개했는데 이는 전체 공개 활동 중 절반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국제관계국장은 13일 VOA에 김 위원장이 군사 행보를 강화한 것은 대내외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빈번한 군사 행보를 통해 미북 협상이 교착된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방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가 안전하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려 한다는 겁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현재 외교에 관심이 없으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고스 국장은 분석했습니다.
We're safe.
고스 국장은 김 위원장의 이런 행보를 12월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밝힌 정책 기조 측면에서 이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제재 해제 달성에 포함된 장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설정한 단기 목표와 김 위원장의 행보가 일치한다는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의 단기 목표는 정권의 안정성을 증명하면서 제재로 인해 힘든 상황이지만 비핵화 협상에 관해서는 정책과 입장을 바꿀 의향이 없다는 점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길을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충격적 실제 행동 등 호전적인 용어로 묘사했다며 김 위원장이 현재까지 군사활동에 주력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빈번한 군사활동이 전달하는 대내적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강화된 군사활동 공개를 국력과 군사력 강화에 대한 단호한 결의를 보여줄 뿐 아니라 적대국들에게 경고를 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북한 당국이 감염병에 대처하는 가운데 정권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군사활동의 빈도수를 늘렸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박정천 군참모총장이 정치국 위원으로 임명된 것에 주목했습니다.
Since the end of the year meeting of the SPA party plenum, we've seen a greater emphasis on security and on self-reliance.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이 같은 인사개편은 북한이 연말 전원회의에서 설정한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연말부터 안보와 자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에 상당한 역점을 두었으며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을 되찾는 것을 정책의 2순위로 설정했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박정천 총참모총장의 정치국 위원 임명을 통해 공식적인 지도 구조에서 군의 지위를 격상시키려는 바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북한 정책의 방점이 경제에서 군사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그 예로 10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주제가 경제였으며 전체 예산 지출의 47.8%를 경제건설에 투입하기로 한 점을 들었습니다.
I think there is a desire to elevate the military in terms of the formal leadership structure. But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박정천 총참모총장의 지위 격상이 북한 정권의 전략적 국가 계획에서 군부의 이상이 향상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외교를 이끌었던 리용호 전 외무상과 리수용 전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국무위원회에서 해임되고 군부 출신인 리성건 외무상이 정치국 후보위원과 국무위원에 선임된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김 위원장이 대미관계에 있어 외교중심적인 접근을 더 이상 중시하지 않는다는 추가적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숙임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김 위원장의 빈번한 군사 행보와 인사개편이 전하는 대외 메시지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도 군사 분야에 여전히 집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외부에 전달하면서 아울러 미북 협상에서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And escalation prospects remain just in case.
특히 김 위원장이 미북 협상에서 최대한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모든 수단을 이용하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숙임 분석가는 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등 미북 협상에서 결판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해 군사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F-35 전투기 후속 지원을 위한 6억 7,500만 달러 규모의 판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지난 10일 이 같은 대외 군사 판매 승인안을 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승인은 F-35 전투기와 엔진, 관련 장비, 수리, 실험 장비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에 제한된 판매는 인도태평양 전구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의 합법적 안보와 방어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의 주요 정치 경제 강국이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 미국의 주요 파트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업의 주요 계약자는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과 베데스타, MDN 플랫 앤 휘트가 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18일 발효되는 원비어법이 해외 은행과 금융기관들의 대북 제재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은행과 금융기관들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국장은 13일 VOA에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및 강화법이 효력을 갖게 되는 데 대해 미국이 대북 거래를 돕는 해외 은행들, 특히 중국 대형 은행들의 의도적인 경고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Yeah, I would say so. I think the real significance of this step is that it provides
미국은 파트너들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북한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원비어법 발효는 중요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브링크 액트로도 불리는 원비어법은 미 의회가 제정한 세 번째 대북제재법입니다. 이 법은 미 재무부가 불법 대북금융거래를 돕는 해외은행과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금융제재를 확대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해외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스나이더 국장은 밝혔습니다.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해외은행들과 기관에 대해 독자적으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 재무부 선임 고문을 지낸 에릭 로버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국장은 원비어법 발효와 관련해 해외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대북제재 위반임을 알면서도 북한과 거래했을 때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해당 기관들의 제재를 부과해야 하는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The Treasury Department already has essentially those authorities to impose secondary sanctions on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knowingly conducting.
재무부는 이미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들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번 조치는 의무적인 요소가 부과됐다는 겁니다. 제재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원비어법은 기존의 미국법을 해외 기관들에도 적용해 제재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U.S. banks, U.S. people can't do business with North Korea. So this would be sort of
미국 은행과 미국인들은 북한과 거래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를 해외 은행과 기관으로 연장하는 이중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 은행이 중국 은행과 거래를 한다면 그 중국 은행은 북한과 거래할 수 없다고 브라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불법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은행과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미국의 금융 파트너를 제재하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었고 해당 기관들에 대한 제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오랜 기간에 있어왔다는 지적입니다.
You could make an argument that the U.S. Treasury pursuing fines.
미 외교협회 스나이더 국장은 미 재무부가 중국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에 대해 벌금을 추진하거나 일정 기간 국제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경우 미국에 잠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 은행 시스템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결돼 있어 원비어법에 취약하다면서도 중국이 해당 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미국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원비어법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지켜봐야 할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 국장은 미 재무장관과 국무장관이 협의하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들의 외국 금융기관이 중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은 많은 유연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 still actually gives the administration a lot of flexibility because the administration must make a
로버 국장은 가령 행정부가 해외은행이 제재 대상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한 정당한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북한 등의 주민들을 지지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도 이런 입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제재는 의약품, 의료기기와 장비, 농업제품과 같은 합법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가 밝혔습니다. NSC는 13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원칙을 확인하며 미국은 이란과 베네수엘라, 시리아, 북한 등의 주민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NSC는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관련한 국제적인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미 재무부의 지난 9일 성명을 공유했습니다. 재무부는 앞선 성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베네수엘라, 시리아, 북한 등 신종 코로나에 영향을 받는 지역에 의료용품과 인도적 지원을 전달하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개인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채널을 통해 국제 인도적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전념하고 있다며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미국의 제재가 인도적 지원의 이전과 전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제재 프로그램 전반에 폭넓은 면제와 승인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도 이 성명에서 재무부는 합법적인 지원을 겨냥하지 않는다면서 재무부 제재 프로그램들은 언제나 의약품과 의료장비, 농업 생산품 등 인도적 지원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의 성명은 유엔 등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거나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는데 백악관이 미국의 제재가 이런 지원을 가로막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앞서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지난달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국제 지도자들과 관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친서를 확인하며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을 지속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회 상원과 하원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지원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이 13일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인도주의 지원 물품 전달을 가속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비정부기구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생명줄을 제공하는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은 현 제재 체제 아래서 관료적 장애물에 의해 실수로 문제가 생기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전달의 가속화를 위해 재무부와 국무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이행과 관련해 일부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재 면제 대상을 식량과 의약품에서 더 나아가 인도적 사업 전반을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할 것을 재무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재무부가 은행뿐 아니라 화주와 공급자 등 지원에 관련된 모든 자들이 인도적 제재 면제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부담을 덜기 위한 변화를 촉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밖에 적법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에 대한 여행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의회 보고를 국무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마키 의원은 성명에서 살인적인 김씨 정권으로부터 미국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선 북한과의 외교 지원을 위한 다자간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기아와 치명적인 전염병에 대응할 기회를 주려는 노력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빈 의원도 성명에서 전 세계적 대유행병을 끝내기 위해선 완전한 세계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나라에서든 통증보건과 안전에도 계속 큰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요청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물품이 이달 말 북한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국제적십자연맹이 밝혔습니다. 체온계와 진단키트, 개인보호용품 등 만여점이 북한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13일 신종 코로나 대응 구호품이 이달 말까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FRC 아시아태평양지부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요청받은 구호 물품이 조달됐고 최대한 신속하게 북한으로 보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호 물품들이 신의주에서 열흘간 검역 기간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FRC는 북한의 적외선 체온계 1000개와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 검사기에 들어가는 치약 만 세트, 마스크를 포함 개인보호용품 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서 IFRC는 지난 2월 20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요청했고 나흘 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첫 대북제재 면제 조치였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VOA에 신종 코로나 걸리는 이유는 물품 조달과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수입 물품이 현지 당국의 긴급 전염병 예방 조치에 따라 검역과 소독 과정을 거친다면서 통관 절차에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조선적십자사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 구호 물품이 중국 단둥에서 신의주에 반입될 때 우선 처리될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다고 설명했었습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달 30일에는 인도주의 의료구호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와 국제기구 유엔 아동기금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구호 물품이 중국 단둥을 거쳐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정권 스스로 북한의 의료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잘 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 취약성을 감추기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한 통계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타리나 젤웨거 대표는 13일 북한의 의료체계의 취약성에 대해선 북한 정권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웨거 대표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연구소 윌슨센터가 개최한 전화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한 대응에 실패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very well aware.
북한 정부는 그들의 보건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 발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초기에 국경 봉쇄 등 조치에 나선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리 윌슨 센터 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등과 관련한 통계를 제대로 내놓지 않는 건 그런 취약성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To admit to something like that would expose the vulnerabilities and the
전염병이 들어왔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의료체계의 취약성이 노출되고 의료 부분에 투입된 자원이 얼마나 부족한지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AP통신 평양지국장을 지낸 진미 국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북한에 새로운 종합병원을 짓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점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에드워드 왕 뉴욕타임스 외교 전문기자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길 기대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건 was hoping to leverage, you know, COVID-19 as an opening for talks with North Korea, but
비건 부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지렛대로 이용하고 싶었을 것이지만 본인이 이해하는 한 북한에선 아무런 직접적인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편지 교환도 대화를 열지는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베이징 특파원을 지내기도 한 왕 기자는 또 북한이 안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게 중국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이미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젤웨거 대표는 북한이 통상적으로 봄과 초여름 시기에 보릿고개로 불리는 식량 확보에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며 올해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젤웨거 대표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국내와 국외로부터의 교통이 모두 통제되면서 농업 자재 유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농업 생산에 추가적인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인들은 테러리즘과 핵무기, 사이버 공격보다 전염병 확산을 가장 큰 국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절대 다수가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적 공조를 꼽았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인들은 가장 심각한 국제 위협으로 전염병 확산을 꼽았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는 13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루에 미국 내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미국인들이 이를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이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1,000명으로 79%가 전염병 확산을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각각 73%를 기록한 테러리즘과 핵무기 확산보다 더 높은 순입니다. 응답자의 72%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을 심각한 국제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전염병 관련 응답 수치는 지난 2014년 에볼라 발병 당시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에볼라 발병 당시 설문조사에서 이를 심각한 국제 위협이라고 인식한 미국인은 27%에 불과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 발생 규모에서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 등 실제 미국인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에볼라 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퓨 센터는 분석했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13일 현재 56만 8천여 명, 사망자는 약 2만 3천 명에 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가 전염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 공조를 꼽았습니다. 이는 테러리즘과 핵무기 확산과 관련해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답한 80% 응답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테러리즘과 핵무기 확산, 사이버 공격 등 분야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전염병과 관련해선 두 당 지지자들이 모두 주요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퓨 센터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 Stay Strong, 즉 건강하게 버티자는 표어를 내건 온라인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시작한 이 캠페인에 미 고위 당국자와 의원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한국 외교부의 건강하게 버티자 Stay Strong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9일 미국과 한국의 국기 그리고 손바닥을 마주댄 두 손의 이미지, 캠페인 문구가 적힌 패널을 들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외교부의 건강하게 버티자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의 특징인 코수염이 그려진 마스크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 이수혁 주미 한국 대사,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를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로 지목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캠페인의 의의를 고려해 새로운 릴레이를 시작하는 취지로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리스 대사의 요청을 받은 이수혁 주한미국 대사는 데이비드 스티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 레리 후건 메릴랜드 주지사 등 미 본토 인사들에게 바통을 넘겼습니다. 스티렐 차관보는 10일 한반도와 서태평양이 그려진 지도 앞에서 하얀 마스크를 쓴 모습을 트위터에 올리며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가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주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도 트위터에 함께 코로나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기 위해 캠페인에 참가하게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원 외교위원회와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다음 주자로 지목하는 등 이번 캠페인이 미국 전개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함께 힘을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자신만의 응원 문구를 담은 로고를 만든 뒤 이 로고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업로드하고 캠페인을 이어갈 3명의 친구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군수물자 생산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국방물자생산법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첫 적용됐습니다. 앞으로 90일 안에 마스크 3,900만 장을 생산한다는 계획인데 그 의미에 대해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1일 보도자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의 일환으로 국방물자법 3조를 적용해 N95 마스크 생산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국방물자 생산법은 대통령에게 전쟁에 필요한 물자 공급 계약, 필수 물자 확충, 임금 동결과 물가, 부동산, 소비자 통제 등의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법은 전쟁 등 비상사태 시 시급한 물자 공급을 위해 민간 부문의 자원을 국방 부문에 조달하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마이크 앤드루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1억 3,300만 달러의 투자를 통해 N95 마스크 3,900만 장을 90일 내에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국방물자 생산법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고려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한 달여 만에 국방물자 생산법을 적용한 겁니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13일 현재 미군 관계자의 확진자 수는 3,925명으로 이 중 현역은 2,567명, 사망자는 핵 항모 루즈벨트 호 확진자 1명을 포함해 15명입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3일 VOA에 의료진에 할당된 마스크가 빠르게 소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방물자생산법 적용은 공급 안정성을 위한 필수 부을 가결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통상의 자본주의 체계로는 마스크의 부당한 가격 책정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공급하기 위해선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렉슨 전 차관보는 앞으로 마스크 공급과는 별도로 정부가 진단 장비 공급에도 속도를 내야 본질적인 방역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 공공행정대학원 생물학 안보과정 책임자인 그레고리 코블렌츠 부교수도 진단 장비 생산에 집중하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국방물자 생산법으로는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안은 여력 있는 생산 역량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검진 장비 생산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우며 재분배 조치로만 개발 또는 증산을 이뤄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코블렌츠 부교수는 또 국방물자 생산법의 적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통령의 권력 남용 여지 또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Especially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way that defense is defined.
국방물자생산법은 한국 전쟁 당시 전쟁 물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만들어졌지만 미국 정부가 무력 분쟁과 직접 관계 없는 사안에도 국방이라는 명분을 폭넓게 적용해 왔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방물자생산법의 근거에 보호 장비의 수출을 막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대통령의 발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초기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미국 등으로부터 헐값에 대량으로 구입한 뒤 세계적 공급을 통해 매력 외교를 펼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고라고 분석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당장 국내 물자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중국은 인심 쓰기 외교를 펼치면서 앞으로 미국의 패권을 흔들기 위한 목적의 선전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4월 15일 완공을 공언한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가 예정대로 문을 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원활한 운영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는 예정대로라면 완공까지 단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북한 당국은 지난해 10월까지 공사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시한이 6개월 더 연장되면서 오는 15일이 새로운 목표일이 된 겁니다. 지난해 4월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속도전으로 건설하지 말고 공사 기간을 6개월간 더 연장하여 다음에 대양절까지 완벽하게 내놓자고.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변수로 인해 예정대로 15일에 완공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성사진 등을 통해 살펴보면 공사는 외형상 상당 부분 끝났지만 여전히 최종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BOA가 플래닛랩스와 구글 어스 등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해안가를 따라 건설된 건물 상당수는 공사를 마친 듯 정돈된 모습이었고 몇 달 전까지 내부를 드러냈던 일부 건물들의 지붕이 덮이는 등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남쪽 등 일부 구역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인 듯 흙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지난 2일 공개한 좀 더 좋은 화질의 위성사진에서는 일부 건물에서 여전히 세부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일부 옥상 건물에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영장이나 전망시설 등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시멘트 색상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팔로스는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의 4월 개장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2019년 말을 기점으로 공사 속도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 일대 들어선 건물들의 내부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도 위성사진만으론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의 대규모 공사 장면은 2018년 3월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관광총국 부총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건설 계획을 밝히며 이 일대에서 대대적인 개발 공사를 예고했었습니다. 이후 들어선 건물들은 북쪽에서 남쪽까지 약 5.5km 길이의 해안가에 자리하기 시작했고 건물들의 숫자는 작은 것까지 포함해 100여 개에 달했습니다. 첫 건물과 마지막 건물 사이의 길이만 놓고 본다면 전 세계 최대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주요 도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사업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축된 전 세계 관광산업입니다. 따라서 오는 15일 예정대로 개장한다고 해도 당장 방문객이 없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13일 중국 관광객의 감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The virus is basically killed all the Chinese tourism that they were depending on. And it's hard to tell when that's going to reopen.
바이러스가 북한이 의존해온 중국 관광산업을 죽였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관광객들이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행이 쉽지 않은 북한은 이로 인한 타격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people are going to be very careful about going to places they're not sure about until their trust levels are higher.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모르는 곳을 방문하는 데 있어 더욱 조심하게 될 것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전염병 문제 등에 있어 개방되거나 투명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는 관광객들의 신뢰를 얻는 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뱁슨 전 고문은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1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개별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While going to North Korea itself isn't a violation of sanctions, many of the ways you would assume that these people are paying, unless they're all paying the North Koreans directly when they arrive,
중국 등 관광회사들이 관광 비용을 지불할 때 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관광객들이 직접 현금을 들고 북한에 들어가는 것도 현금을 운송하지 말라는 유엔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대규모 관광은 사실상 힘들다고 스탠거론 국장은 밝혔습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북한 건설 노동자들도 이동 제한 조치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사 재료 조달에도 제약이 따랐을 것이라며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의 완공이 더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살고 있는 40대 탈북 남성 존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존 김 씨의 네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토의 땅 러시아를 떠나며 많은 눈물을 흘렸던 존 김 씨. 마음껏 꿈을 키우고 펼쳐야 할 20대 나이에 러시아 경찰과 보위부를 피해 다니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해방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 힘든 10여 년 세월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두 바다에 쏟아내버리고 안드레이라는 러시아 이름을 가졌던 김 씨는 아내와 딸, 아들 손을 잡고 2008년 기회의 땅 미국을 밟았습니다.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저는 미국에 대한 이런 문화 정보를 많이 그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건설 일하면서 비즈니스 하는 러시아 친구들하고 많이 사귀었어요. 그분들이 미국에 간다니까 야 미국에 왜 가냐? 거기 가면 열심히 일하자는 못 살아 막 그러더라고요.
러시아에서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던 나라 미국.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그 평범한 진리가 왠지 웬만큼에선 어렵다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셋째를 임신한 아내와 두 아이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 마트 구경도 막 아이들하고 걸어서 다니면 마트 구경도 다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차 타고 시카고 구경 가서 아이들 다 데리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좋아하던가?
좋아하지요. 처음 갔는데 뭐 배 다 타고 뭐 막 그랬어요. 영어도 모르는데 때때 영어를 하면서 이렇게 배 다 타고 그런 저녁에 또 이렇게 군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차피 정면 승부를 걸어야 하는 긴장되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숨 고르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 방문한 교회에서 미국에서의 첫 번째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아, 제가 지금 미국 교회 갔잖아요. 미국 교회에 처음 갔어요. 간데 러시아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갔는데 제가 러시아에서 그 입던 옷 풍습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날에 이 헌금하는 분들이 러시아 집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러시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 지금 예배 드리는데 러시아 사람들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 보더니 러시아 말로 연로 러시아에서 오지 않았나? 그 우리끼리 또 와이프하고 제가 러시아 말 하니까나. 그러지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야, 너 지금 어떻게 왔냐, 어디서 사냐 다 물어본다. 이렇게 됐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일주일 더 지나서 이 아브로라라고 집이 받아가지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나 이 멕시코 이런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미국 분들은 안 보이고 크게. 그런데 러시아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음 주에 지금 거기 또 예배드려 갔어요. 너네 어디서 사니? 거기 갔다니까 러시아 친구들 그럽니다. 야, 거기서 살면 너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아이스웨이 되니까나 아무 데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집을 찾았어요. 러시아 친구가.
김 씨 가족은 러시아 이민자들로부터 정착 초기 중요한 정보를 얻는 등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의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해 거주지를 정한 후 바로 김 씨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는데요.
첫 직업이 지금 이치마트. 그러니까 그 교회 옆에 이치마트가 있는 겁니다. 한국 마켓.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처음에 굽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도 일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한테 딱 시간 받았습니다. 나는 주일날 한 시간 이상 시간 달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철저했습니다. 딱 시간 주더라고요.
외지마트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야채 있잖아요. 아. 야채를 그 냉동실에서 꺼내다가 이 손질해서 이 매대에 놓는 일입니다.
시간당 $9를 받으며 주 7일 동안 일했습니다. 왕복 2시간 자전거를 타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관지가 나빠요. 엄청나게 나빠요. 몸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일을 했어요. 제가 거의 반년 이상 일을 다녔어요. 자전거 타고 1시간 10분 가요.
왕복 이 2시간?
네, 왕복 2시간이죠. 겨울에 그것도. 제가 그 8월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일 시작한 게 9월달부터 일 시작해서 일하는데 다음에 제가 거의 4월달까지인가 일했어요.
하루에 2시간씩 거친 숨을 내쉬며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미국에서의 첫 번째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첫 한 2년, 3년은 핸드폰 손에 못 잡았어요. 도저히 제가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 주는 인건비 가지고 그래서 러시아 친구들이 소개해 주는 게 있고 그걸 소개해서 가서 인터뷰했죠. 하니까 나 저를 오라 그립니다. 그래서 시간당 12불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 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직장, 컵을 만드는 공장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그 직장인 저거는 컵 만드는 공장이에요. 근데 그 공장에 처음에는 한국분이 있어서 갔는데 제가 쬐꼼이라다가 기대공이 됐어요. 돈도 많이 받았어요. 기계 다루는 돈도 많이 주죠.
기계요?
예, 기계. 그러니까 이 선반에 이까로 벨트 자동 후름선이에요. 그 기계를 제가 동작하는 걸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지금 기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기대공으로서. 그런데 돈이 높았어요. 아, 하루에 12시간 일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12불 이상인데 13불 거의 받는데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지금 제일 높은 돈을 받으면 이랬거든요.
한 달에 800여 달러가 더. 공장 주인이 동성 연애자로 바뀌었다는 것이 김 씨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 컵 공장 회사가 동성 연애자한테 팔린 겁니다. 그런데 뭐 한 주일 일이 잘리고 두 주일 일이 잘리고 뭐 집세를 못 물어요 막.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알고 집세를 막 두 달치를 물어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일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나 저기 동서남 쪽에 가면 흑인 동네가 있어요. 자, 거기에 이분들이 집을 수리해서 팔기도 하고 렌트를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해요.
풀도 깎고 하수도관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저녁 8시가 돼야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다 출퇴근 시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는 길이 그렇게 차가 막혀요. 거의 2시간 나가야 됩니다. 그 일을 제가 거의 1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불 받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거리를 찾습니다.
이번에도 러시아 친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화책을 논하, 폰북이라 그러죠. 전화책을 논하자는 그런 우크라이나 회사가 있답니다. 근데 가는데 거기는 일하는 것만 좀 돈을 번답니다.
신화 공부를 하러 온 이곳에서 사는 일이 목적이 돼버린 어쩔 수 없는 상황. 김 씨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게 됐습니다.
거기 가면 진짜 돈을 벌겠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전화책을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정보람이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전화책이 본부 미국 건데. 그래서 한 달에 막 5,000불, 6,000불 벌었어요. 그러니까 미니밴에다가 그 책을 싣고 집집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집집마다 그 책을 놓아줍니다. 그러면 내가 그 책을 갖다 놓아준 것만 딱 돈이 나옵니다. 토요일 날이면 제 식구가 다 가서 그 일을 합니다. 아이들 다 차에 싣고 와이프도 다 싣고 그 토요일은 우리 아빠 공부도 안 하니까 아이들 다 가서 여기서부터 네 책임져라. 근데 그 전화책을 뒤에 젖지 않으려면 비닐봉지 다 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 아이들이 하고 또 이렇게 놔놔서.
아이들까지 동원해 주말에도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시카고를 벗어나 다른 주까지 나가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김 씨의 난민정착 초기 3년은 그렇게 숨 고를 틈이 없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카고 존 김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65년 4월 14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햄 링컨이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연극 관람 도중 저격됩니다. 저격범은 존 윌크스 부스라는 배우였습니다. 연극 배우였던 부스는 공공연히 노예제를 옹호하며 링컨을 비난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1865년 4월 14일 보스는 무대 바닥으로 뛰어내려 폭군을 죽여라고 소리친 다음 문 밖으로 뛰어나가 말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인 1865년 4월 15일 오전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며칠 후 음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람 대부분 체포되고 주범인 부스는 숨어 다니다 며칠 후 군인들의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4명에게는 사형, 3명에게는 종신형, 1명에게는 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유해는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으로 옮겨졌습니다. 시민들은 고인을 참배하고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유해는 특별 열차에 실려 고향인 일리노이주로 돌아갔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시신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한 오크리지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링컨 대통령의 생일인 2월 19일에 가까운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로 정하고 역대 대통령들과 함께 그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1894년 4월 14일 토마스 에디슨이 영사기 발명을 발표합니다. 영화를 유료로 보여주는 상업적 키네토스코프 전문점을 뉴욕에 연 것입니다. 키네토스코프 팔러라는 영화 관람 상점 체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뉴욕 키네토스코프 팔러에는 5대의 기계를 설치해 25센트를 내면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그 체인점들에 자신의 장비를 판매했습니다. 영화 관련 장비의 상업적 판매 최초 사례입니다. 키네토스코프는 에디슨의 초기 영화 영사 장치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장치 상부의 작은 창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키네토스코프는 영사기는 아니었지만 관원을 통해 일련의 고속 필름 셔터 이미지를 전달해 움직이는 상을 만들어줌으로써 비디오가 출연하기 전까지 모든 영화적 영사기의 표준이 되는 기본적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뉴욕 키네토스코프 전문점을 시작으로 미국의 주요 대도시에 키네토스코프 전문점들이 급속히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